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잠실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높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다 아시는 롯데타워입니다. 세계에서 얼마나 몇 번째로 높은 건물인지 아십니까? 여섯 번째라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도 여섯 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 건물이죠. 국가들은, 나라들은 경제가 좀 발전하면 어떻게든 자신의 나라의 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높은 건물들을 경쟁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어떻게든 높이 좀 건물을 올려보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얼마나 높이 건물을 올릴 수 있는가가 어떤 그 국가의 기술력과 부와 명예를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앞다투어서 어떻게든 고지를 점령하려고 그렇게 경쟁적으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비단 국가와 어떤 집단들 뿐이겠습니까?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악인들을 보면 어떻게든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높은 산에 올라갔는지 그게 산악인들에게는 자랑입니다. 뭐 엄홍길 씨 이런 산악인들의 그런 등정 다큐멘터리를 보면 정말 놀라운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그 고지 8,848m 거기를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생명을 걸고 도전하는 그들의 도전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보면 높은 데 많이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말도 못하고 걸음마도 제대로 떼지 못하는 아이들 보면요. 어떻게든 높이 올라가 보려고.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모든 곳에 다 올라가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어서 쇼파에 올라가고, 탁자에 올라가고. 심지어는 그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장난감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똑같은 장난감인데도 어떻게든 조금 그장 위에 진열되어 있는 거. 탁자 위에 올라가 있는 장난감 갖고 싶어 하지. 그냥 똑같은 장난감인데 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은 희한하게 안 좋아해요. 이 정도 되면, 높은 곳을 좀 점령하고 싶은 그 욕구는 인간의 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왕이면 150보다는 180.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뭐, 키 작은 사람을 루저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조금 더한 뼘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높은 인생을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 시인이 처음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높이 올라가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높이 올라가서 찬양을 해보셨습니까? 비행기 타고 찬양해보셨습니까? 참고로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지하 2층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높이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올라가는 목적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높은 곳에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에까지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높은 곳을 차지하고 싶어 합니까? 높이 올라가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왕이면 높은 점수, 기왕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올라가야 내가 찬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곳의 본질은 내가 누군가를 찬양하는 자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찬양하는 자리가 높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좀 찬양하고 높여주는 그런 자리보다는 기왕이면 내가 좀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찬양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을보다는 갑으로 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면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그 어떤 높은 곳보다 하나님이 높이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만이 찬양받기에 우리의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군대여, 천사와 군대를 합치면 천군 천사가 됩니다. 어쩌면 인간이 생각하기에 가장 높이 올라 있는 존재들, 하나님 외에 가장 높이 올라가 있는 존재들 하면 천사들, 천군 천사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높이 있는 천군 천사들마저도 인간의 경배의 대상, 인간의 높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군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 천군 천사들을 만났던 사람들의 반응은 한결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신비감과 영적 존재가 주는 위압감에 눌려서 바짝 그 바닥에 엎드려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속성입니다. 그런 신비한 영적 존재 앞에 서면 우리는 그런 신비감에 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런 신비한 존재들마저도, 그런 신령한 존재들마저도 우리의 어떤 숭배 대상이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을 높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 외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다양한 신령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신비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마저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란, 경배하는 것이란 번지수를 끝까지 잘 보는 것입니다. 나의 찬양이, 나의 경배가, 나의 예배가 과연 누구에게로 올라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로 끝까지 상달되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어떤 모종의 이익을 내가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이하에서 시인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 가장 깊은 곳까지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또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폐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먼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하늘들, 하늘 위에 있는 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사실 신이라고 불렀던 것들이에요. 요즘에 우리는 이것들을 신이라고 하지 않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정말 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하늘의 일월 성신들이었고 하늘의 하늘들,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당시에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만 가도 이집트 사람들이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430년 동안 그것을 보고 지냈습니다. 매해마다 열리는 거대한 어떤 제의와 태양신을 향한 그런 축제에 그들이 참여했던 것이죠. 사람이 한 3년, 5년만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해도 그것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우리 사고가 젖어드는데 한 민족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그런 문화와 그런 분위기 속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깊은 무의식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내팽개쳐 버린 아무런 응답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 저 대단한 사람들이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매해마다 성대한 어떤 세레모니를 펼쳐가며 섬기는 저 태양신이 어쩌면 진짜 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와 그들이 조성하는 그런 환경에 도취되어서 그들도 덩달아 태양을 저 별들을 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부터 구출해 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 모세오경의 첫 페이지를 펼치면서 느꼈을 충동이, 그 충격이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그들이 430년 동안 신인 줄 알고 생각했던 그 해가 성경에 보니까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나 저 태양이나 똑같은 피조물이구나. 내가 더 이상 저 신들이라고 불리는 저런 권위들에 눌려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감격 속에 그들은 모세오경의 창세기 1장의 그 놀라운 기사들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시편 148편에는 동일하게 그런 감동이 나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들이 아무리 위대해 보일지라도 장렬하는 태양과 그 앞에 인간이 아무리 나약해질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것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첫 단추는 누가 창조주인지 누가 피조물인지를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찬양은 헛것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상숭배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대단한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지 못하고 창조주에게 돌려져야 할 영광을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7절 이하에서 또 여러 피조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148편의 구절을 보면 이 높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하늘, 그리고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그 아래 점점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그런 영역에까지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들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첫 번째로 그는 이 시인은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늘 아래에 우리 인간이 접하고 있는 모든 창조물들 중에 가장 막강한 파워를 지닌 자연이 바로 바다 아니겠습니까? 사실 거대한 물결과 파도 한 번에 아무런 손쓸 여력 없이 휩쓸려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아마 이때 당시의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뭐 요즘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거대한 쓰나미 한 번에 해안도시 하나 전체가 그냥 한 번에 초토화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것이죠. 바다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간은 바다를 보고 두 가지를 생각해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예요. 서양에 가면 포세이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용왕이 있는 것이죠. 너무나 두렵기에 그것을 어쩌면 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흔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 초반에 보면 이 배가,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자 거기에 있던 사공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각자가 섬기는 신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요나를 거기에 던짐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바다의 신을 이렇게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요나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다의 신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심청전 이런 걸 보면 바다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젊은 여성을 그렇게 인신제사로 들여서 바다 신을 달랠 만큼 그만큼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바다를 보고 종교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들이 바다를 보고 생각해낸 건 보험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해상보험이라고 하는 것, 보험의 모든 뿌리가 사실은 그 고대인들이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당했던 그런 손해들을 어떻게든 좀 회복해보려고 처음에 조직했던 그 제도로부터 보험이 출발한 것을 저희들은 알수 있습니다. 보험은 그런 바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었다면 포세이돈이나 용왕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대안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뿌리가 같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보험과 종교를 보면 그 수익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것이죠. 사람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그 깊은 두려움과 불안을 수단으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부터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어떤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위에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안목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다의 거대한 생물체도, 그리고 바다도, 바다의 깊음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은 어떻습니까? 거기 보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강풍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것입니다. 내리면 맞아야 하는 거예요. 안개가 끼면 안개가 거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이 8절에 등장합니다. 9절에 나오는 큰 산과 작은 산과 과수와 백향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터전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죠. 과수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백향목은 부의 상징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레바논 백향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값비싼 어떤 건축과 이렇게 가구를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이렇게 집에 갔는데 레바논 백향목으로 만든 탁자가 딱 있으면 돈좀 썼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짐승과 가축과 날고 기는 동물들 이것 또한 풍요와 부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겠습니까? 세상의 왕들과 그리고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 힘과 권력의 상징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토록 부러워하고 손에 넣고 싶어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시인은 쭉 나열해 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찬양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것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11절, 12절이 저는 참 인상적인데요. 이 보시면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과 가축과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과 재판관들과 총각과 처녀와 아이들과 노인들을 같은 카테고리에 분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을 같은 부류로 분류했을 때 이들 중에 가장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재판관들, 고관들, 세상의 왕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늘 찬양받는 것에,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눈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고관들이나 저 아이들이나 젖먹이 아이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고 힘 없는 사람 앞에서 거들먹거리지 않을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일 때에 우리에게 그런 겸손함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노년에 파라오 앞에 섭니다. 사람들은 신과 같이 여겼던 파라오예요. 그런데 야곱이 파라오 앞에 서서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파라오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담대함을 저희들 보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세상 그 어떤 것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는 그런 담대함. 또한 우리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은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데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 평등이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땅 가운데 구현될 때 진정한 평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땅 가운데 양반과 천민의 평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성과 남성의 평등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선교사님들의 그 예배의 처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인간이 만든 권력과 세력들이 만든 평등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만이, 주님을 찬양함만이 모든 평등의 근본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다.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그 어떤 높은 것도 하나님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처음 앞서 높은 곳으로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데 이 시인이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 어떤 높은 곳도,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어떤 높은 자리도 높이 올라가서 봤더니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어떤 천사들이나 이럴 성신이라도 하나님 아래에서 모두가 다 동일한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인이 표현한 높은 곳이란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얼마나 작고 약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산을 오르셨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갈보리 그 언덕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높은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사실 방금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이 부분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모임에서 즐겨 불렀던 찬양입니다. 지금 제가 가진 성경은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떤 분들의 성경에는 한 칸씩 들여쓰기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예배 때 즐겨 불렀던 찬송가를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물론 그 멜로디가 곡조가 지금 오늘날까지는 전해져 내려오진 않지만 그들은 매번 모였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끊임없이 높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148편의 찬양과 더불어 이 빌립보서 2장의 찬양이 저 여러분의 오늘의 찬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한다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꼭 입으로 어떤 소리를 내서 찬양해야만 찬양이겠습니까? 내 삶에서 나를 낮추는 모든 태도가 사실 하나님께는 찬양으로 상달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본능은, 죄성은 언제나 찬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남들이 내 이름을 알아주었으면 하고, 높이 오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을 오르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만일 높이 올라가야 하는 곳이 있다면 우리 등에 십자가가 지워져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나를 높이고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우리의 죄성과 본성을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먼저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가장 낮은 땅 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내려오신 길을 본받아 주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언제나 우리 등에 십자가가 지워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이 높은 자리이든 때로는 낮은 자리이든 하나님, 그 고하와 상관없이 우리 등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그 십자가가 늘 지워져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낮아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내 겸손함으로 높이 찬양하는 저희들의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오름직한 또 나지막한 동산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누구라도 쉽고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그런 겸손함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의 태도를 주님 경배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가장 높은 곳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 낮은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유일한 찬양의 목적이자 이유가 되시는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어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마음 주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오늘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세상의 왕들과 고관들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